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저에게 듣는 말인데, 우리가 그동안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창세기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과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듣고 쉽게 자주 잊어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먼저 내가 창세기를 바로 읽고 들었는가 하는 것도 확인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의 유익을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세기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진리를 통하여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기는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 앞에 있는 설교자가 탁월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무리 앞에서 설교하는 자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막대기와 같은 자를 사용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피우실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마음이 없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는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가르치시는 것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생각이 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들은 말씀들을 잘 잊어버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영혼 안에 착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 마음 안에서 선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느새 우리들은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삶에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런 모습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자주자주 되새겨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일상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내 생각과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가? 또 나는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기의 영혼을 살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면,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런 일들에 게으르다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젯밤에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다른 어떤 이방인들이나 사이비 종교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정말 신령한 은사와 성령의 역사하심까지도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헛되이 듣거나 불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런 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두고 있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각성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라고 말할 때에 이 영적인 체험을 무슨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체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고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체험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체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주 조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는 세상적인 자기 생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마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자주자주 경고해 주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3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있고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아직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다 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가지고 있고 이런 일도 했고 내가 이런 책도 읽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정의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부터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온 인류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육체가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여지고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패역한 자들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여러분, 세상 마지막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과거의 인류가 걸어갔던 그 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물로 멸망을 당했다면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받는 일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좀 불편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가르치는 것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악하고 세상은 패역하지만 그 가운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샛별과 같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이 다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부패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놀랍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성경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을 때 온 세상이 구원받은 사람이 8명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노아의 8가족이 구원을 얻었지만 그 이전에도 여러분 에녹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중간에 몇 명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몇 명이 구원 얻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온 세상이 타락하고 많은 사람이 죄악된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과 구원에 이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의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해갔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 이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불신앙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들의 삶에서 무슨 특별한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의 제사를 드렸다라고만 말합니다. 에녹은 그가 360세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벨이, 에녹이, 노아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타락할 때에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점점 더 점진적으로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벨에 대해서도, 에녹에 대해서도, 노아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가서는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삶을 아주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세하게 말해 주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삶의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우리에게 표본으로, 모델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거기에 무엇을 발견하게 된가 하면, 아브라함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원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희미한 진리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난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창세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믿음의 실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아주 오래전에 4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우리처럼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창세기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보면은 구약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벨도 이야기해 주고, 에녹도 이야기해 주고, 노아도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를 알면 어떻게 아벨은 구원을 얻었는지,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노아는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던 시기에 120년이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 수 있었는지, 그 원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쉽게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조건 가운데 있지만, 동일한 믿음의 원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고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로 이 죄악된 도시를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지 않고 귀로 들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르시고 하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그를 불러주시는데, 그것은 음성이 아니어도 되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깨닫고 마치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안에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것은 그의 조상들 통하여서 말로 전해진 복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이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고, 아담의 이야기와 노아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대속의 원리들을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말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전해지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의 도시에 살았지만 거기에도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 구원의 뜻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들은 말씀들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갈대아 우르는 다레신을 숭배하는 도시였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섬기는 이 다레신과 여호와 하나님 누가 참된 신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와 묵상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마음과 이성을 새롭게 하셔서 인간의 모든 어리석은 우상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느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의 그 축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에 있었을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이 주어져 있고 오순절 이후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가르치신다 할지라도 그 일이 그냥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매우 진지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알려주시되 단지 막연한 생각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는 믿음은 어떤 눈에 보이는 놀라운 그런 환상이나 귀에 들리는 신비로운 말이나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기적적인 조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시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본 이후에도 그 이후 세대도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해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희미한 진리의 말씀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자신의 생각과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헤아려 깨닫기 위하여 놀랍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이고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원리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를 말해 주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자기 위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그가 연구하면서 가지게 된 결론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그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숙제이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반응해야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많은 부족함과 그가 가진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풍성하게 막 누리며 그렇게 기쁨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고통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더디게 순종했지만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럴 때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우리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마음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가졌던 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온갖 불평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단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자꾸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수단들은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고 세상적인 자기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으로 뒤로 물러가는, 은혜의 자리에서 물러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기에 충분한 삶의 긴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더디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그런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기 위하여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삶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양을 잡아서 둘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빨리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양을 잡아놓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속히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지쳐서 쓰러져서 깊은 밤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그가 견디고 견디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충분히 실망할 수 있는 여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낙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는 충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쳐서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재물을 태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너무 조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몇 번 읽고 생각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그 삶을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을 그런 기도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기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밤을 세워, 또 아니면은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대학생 때는 한국교회가 이게 형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고, 참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기도하는 것이 힘든 일도 불구하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모이자고 하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기 싫고 그래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로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집의 골방에서 우리가 밤늦게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참된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깨닫는 데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진실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런 어려운 영적인 수고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는 놀랍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약속의 자녀가 너무 늦게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약속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진실로 그것을 어떤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기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겠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져야 되겠고,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순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이 나의 삶에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로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한 거울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그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과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을 본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희미한 약속 가운데서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슬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들은 슬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들은 진실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풍성한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활짝 열린 그 천국의 문을 침노해서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게으르게 느긋하게 가서는 우리가 천국 문에 이르기 전에 그분이 닫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떡과 잔을만 매일 바라보면서 그냥 이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으로 바라보고 이 떡과 잔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제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이 떡과 잔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이것을 먹고 마실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